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시편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이 1권 내용을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침 예배 때 시편 1편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한 편을 뭐 이틀이나 3일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1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동시에 이 1편이 어찌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 혹은 크게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절부터 5절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1절부터 3절 내용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했었지만 이게 점층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죄 짓자고 하면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죄를 짓는 주동자가 되어서 뭔가 앞장서서 선동하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 또 1절 끝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는 죄 짓는데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죄 짓는 데를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뭐 점층적이라고 본다면 아무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착한 사람 또 나쁜 사람 혹은 뭐 죄 안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시편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눌 때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행동들을 다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든지 뭐 악인의 길을 따르든지 죄인의 길에 서든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든지 여튼 무언가를 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 시를 언제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거 20편 1편만 읽고 있지만 이미 41편까지 쭉 보았잖아요. 뒷편에 나오는 2편부터 41편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이렇게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원수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나도 성공하려면 저 죄 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세상살이, 세상의 법칙, 또 죄 짓는 사람들의 행동, 이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늘 묵상하는 게 즐거운가? 어떤 분들은 아,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힘듭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책만 펴놓으면 너무 졸립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거는 그 당시 다윗 당시까지 있던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건 다윗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 읽으면서 징그러워하는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읽으면서 즐겁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은혜받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뭐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오락이 재밌겠습니까? 성경 읽는 게 재밌겠습니까? 안 해봐서 그렇지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다. 오락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오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걸 더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받는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의 여지를 생각해보자고요. 뒤에 나오는 시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다윗이 늘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왕으로 세우셨죠. 결과 맞이하게 된 현실은 어떠했느냐? 광야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광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는 못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그것을 묵상하는, 그거 말고 딴 거 할 게 없거든요, 다윗은.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이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즐거움이 필요할 때, 어떤 때,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짜증이 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싸움을 했거나 애가 속을 썩이거나 되는 일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막 그냥 콱 죽고 싶은 마음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올까요? 1번, 나는 맛있는 것만 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띄어주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2번, 드라마를 봐야지요. 3번, 어디 산에 등산을 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그 자리에 앉으면 처음에는 징글징글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그냥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막 속이 그냥 천불이 나서 지옥불인 것처럼 보일 때, 그냥 막 이게 막 당연히 되진 않지만 억지로라도 성경을 펴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여러분 100%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즐거움이 필요할 때 꼭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펴고 읽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3절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간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못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가 되면 이 땅이 다 버쩍버쩍 말라가지고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보니까 척박한 땅에 뿌리를 박고 내려있는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저 나무를 좀 옮겨 심어서 사시사철 물이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심고 물을 끌어와서 1년 사시사철 365일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인공적인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 인공적인 저수지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던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인공적인 저수지 펠릭이라고 하는 곳의 옆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원래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던 것 척박한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었는데 나의 그런 처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보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땀 흘리고 노동하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다음에 나를 그곳으로 옮겨 심어 놓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을 공급받고 내가 또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20편만 읽고 보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주제라면, 결론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제발 나를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계속 그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게 1편부터 41편까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 문턱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병들었던 다윗을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원수가 있던 다윗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있던 다윗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은혜들을 누렸는데 지금 이 3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죠. 나는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수지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앞부분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또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포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시편 1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썼을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왕이 된 다음에 이걸 썼을까요?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썼어도 다시 참 믿음이 귀했던 것이고, 또 만약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썼다면, 아, 내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죄의 길, 세상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